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와 갑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같이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네, 다들 투표 잘 하셨나요? 네. 이번 지방선거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국민들의 관심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런 진영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여전히 강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나라가 새로워졌으면 하는 이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 썩을 대로 썩은 부분들이 도려내어지고 새롭게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 가운데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무너진 법치를 비롯한 정의가 다시금 이제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이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시죠? 네,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유죄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988년도에 지강헌이라는 탈주범이 다른 탈주범 3명과 함께 한 일가족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500만 원 훔친 걸로 징역 10년이 넘는 징역을 받고 했는데 어떤 정치인의 아들은 십몇억을 횡령을 했는데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서 감옥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의 법이 이렇다라고 하고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 무죄가 아니고 유권, 권세권을 써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은 진정한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 구현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아멘입니까? 예.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인 것이죠. 바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우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매우 의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요. 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곱 인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죄와 사탄 그리고 그 하수인인 짐승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동안에 긴 심판의 여정이 종결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땅에 쏟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종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15장 1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했었는데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이제 정말 끝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터 다음 장 17장 18장에서는 이제 이 심판으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에게 또한 음성이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크다라는 수식어가 11번이 나와요. 큰 음성, 큰 날, 큰 지진, 등등등 해서 이 큰이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죄악으로, 땅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뒤덮인 바로 이 땅이죠. 이 세상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일곱 대접을 쏟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특징을 더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앞에 나오는 일곱 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과 달리 일시에 쏟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일곱 천사 모두에게 일곱 대접 재앙을 일시에 쏟으라 쏟으라 한 번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쏟으라 일시에 쏟으라고 하셨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중함과 또 무엇입니까, 긴박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앞에 나오는 일곱 인 재앙과 또 일곱 나팔 재앙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은요, 진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일곱 인 재앙은 일곱 인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뗀다, 개봉하다, 시작한다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일곱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뭡니까? 경고의 이미지를 이제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앞에서 두 재앙은 그래도 여전히 기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앞에 15장에서도 짚었습니다만은 그 재앙의 출처가 이제 성전이라고 여전히 나오죠. 우리 앞에서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 그래서 그 법궤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하고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을 이제 거듭거듭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또 하나의 이제 핵심 주제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끝까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어떤 의의를 제기할까요? 우리 2절에 보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모든 인간이 아니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어떤 이의를 제기할까요? 쟤네는 뭡니까? 쟤네는, 저들은 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저들에게도 심판을 쏟으셨다 안 쏟으셨다 심판을 쏟으셨다. 다만 어디에 쏟으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장자만 심판하신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도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어린 양에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장자 어린 양에게. 그래서 그들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면제가 아니에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의 심판이 어린 양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이 진노를요 자기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써 우리에게는 도리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무엇을 쏟아부으셨습니까? 성령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또한 쏟으라. 이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쏟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재앙은 우리 육신에 이제 부어지는 우리 인간의 육신에 부어지는 재앙이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많은 경우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려진 열 재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이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14만 4천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노래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열 재앙은요 그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열 재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재앙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 애굽 땅에 내렸던 악성 종기 재앙을 재앙과 이제 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육신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바로 질병이죠. 질병. 그죠? 우리가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도 계속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죠? 이런 질병, 저런 질병들을 정복해 가면 또 다른 질병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술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이 질병은 정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 더 극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에 내린 질병은요, 대표적인 게 그 애굽에 내렸던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를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러한 질병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반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도리어 치유하시는 여호와시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도리어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많이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아니죠. 오늘날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마냥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처럼 이 질병의 저주 또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질병의 저주 또한 이미 누구에게? 예수님께 쏟아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이 악성 종기가 예수님께 쏟아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받아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치유의 강물이,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는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따라해보세요. 치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의 재앙이 쏟아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치유의 복음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저주 가운데에서도요 이 치유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똑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같지만 결코 똑같이 안 타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마냥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요 상당한 보호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질병의 어떤 문제 또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절 4절에는 보니까요 이제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인데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이제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뀐 그 재앙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애굽에 있었던 재앙은 나일강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것은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있는 바다, 강,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피가 돼. 여러분, 우리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날강이 피가 됐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8장에서도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도 보고, 이 피는 도대체 어떤 피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그렇고, 앞에 계시록 8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그 피가 도대체 어떤 피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6절에 나오는데요.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바로 누구의 피라 그래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순교의 피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은요, 무엇과 연관이 있냐? 앞에서 순교당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서 셋째 대접이 쏟아지고 이제 넷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번 이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여기서의 천사는 물을 차지한 천사라 그러죠. 물을 새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물을 주관하는 천사 또 있대. 물을 주관하는 천사. 그 천사가 이르되,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5절, 6절, 7절은요. 그 마지막에 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 보면은 5절 마지막 의로우시도다. 6절 마지막 합당하니이다. 7절 마지막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합당함과 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16장에는요, 이것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가해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매우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로우시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보니까요, 그 앞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무엇이 의로우시다고 하냐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게 뭘까? 첫 번째로 심판 이전에 구원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이전에 구원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행해 주신 것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불법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매우 의롭게, 매우 합당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하심도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의로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매우 의로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로우시고 또 심판 전에 이렇게 구원하심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그 구원을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안 기다려 주셨어요? 얼마나 기다려 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겹도록 살펴봤잖아요. 그죠? 일곱 재앙. 지겹도록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은요, 한마디로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릴 대로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에 끝까지. 언젠가는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내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쏟으신다는 것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만약에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도리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6절에도 말씀하는 바처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합당치 않다, 불의하시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구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8절 이하에는요, 이제 나머지 넷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들, 이제 이런저런 이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스스로 또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하심이 의로우심을 합당하심을 이들이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이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야.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바로 9절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우리 10절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에 쏟냐? 짐승의 왕좌에 쏟는데,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으니까 이제 그 나라가 어두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엄청난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게 이제 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12절부터 16절에는 보니까요,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는데 이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일곱째 대접 바로 전이죠.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들이 하나님이랑 마지막 싸움을 하려고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앞에 9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마병대 2만만을 거느리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유브라데 강이 또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는 조금 막연한데 뒤에 14절에 가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뒤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사탄의 세력들이요,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결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아마 666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로 가면 잘 아는 단어 아마겟돈 전투, 우리 16절에 나오죠. 그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요,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하르무깃도, 하르무깃도 또는 하르마게돈, 하르마게돈, 하르무깃도. 성경에는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요, 굉장한 격전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격전지의 대명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대주의 신학의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어떤 전투가 벌어질 실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어디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시록을 해석해온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미래의 어떤 일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으로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의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이 아마겟돈 전투는요. 첫 번째로 이 아마겟돈 전투 하면은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최대의 격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전쟁입니까? 언제 어디서 일어난 전쟁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투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 가장 최대의 격전이었습니까? 네,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전투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슬피 울었잖아요. 그때 한 장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도다 하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세요. 이미 이겼다.
네.
그곳에서 이미 승패가 났다 안 났다?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도 승패가 난 전쟁이에요.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에요. 그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장차 마지막 때의 대단원을 장식하게 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이미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전쟁이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탄의 진영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으며 또 장차 그 대단원을 장식하게 될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고 그것을 이제 그 승리를 취하는 그것을 확증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마겟돈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만이 아니고요. 여전히 믿지 않는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또 짐승을 따르는 숭배하는 모든 곳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과 사탄의 두 진영이 점점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곳,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질까, 중동일까, 어딜까 하는 이런 장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누구의 편, 어느 진영에 내가 속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그 영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는요 결국 무엇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말의 전쟁이 말의 전쟁. 예.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말로 인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요 곧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귀신의 영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을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말로 인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말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 이상의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할 뿐 아니라 말을 듣는 것도 조심히 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수많은 말들 이 수많은 메시지들 있죠. 이것이요 다 뭐냐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개구리 재앙의 개구리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요. 의미 없이 소리만 큰 것들. 이 개구리는 뭐냐? 의미 없이 소리만 큰 것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의미 없이 소리만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어느 진영에 서야 하는가를 잘 분별을 하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어느 진영에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미래에 있을 어떤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대단원을 장식하게 될 그 전쟁인 것입니다. 아무튼 요지는 이겁니다.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과 최후의 전투에 나선다. 마지막 우리 21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종결되는 이 시점에도 아까 봤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악할 대로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지 않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요 이들처럼 완악할 대로 완악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기 싫을 때 제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중에요 많은 분들이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억울하다. 여기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방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평생 울며 이를 갈며 산다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회개예요. 우리가 할 일도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재앙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게 진짜 재앙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악신에 들리기까지 하고 분노와 시기와 연민과 등등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야말로 영적인 어둠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눈이 가려워지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여러 재앙들이 있지만요 그보다 더 큰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깜깜한 암흑같은 어두운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재앙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을, 내 안에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실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기를,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한 가지가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로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계시록 16장 11절에 나오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 뒤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회개 바로 이 계시록 16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따라해보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가 안 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절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러한 마지막 심판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뭐라 하십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 첫 번째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깨어, 깨어. 누구든지 깨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야.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수없이 권면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는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서 옷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 아시죠? 그죠? 성경에서 옷은 뭐 어떤 신분의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옷의 영적 의미는 바로 칭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우리 창세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 한잔하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샘이 그의 옷을 가지고 그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바로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를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의의 호심경도 의의 옷입니다. 의의 호심경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의의 호심경입니까? 그렇다면요 그냥 푹 하면 뚫려버릴 거예요. 그죠? 나의 의의로 말미암는 의의 호심경 푹 하면 뚫려버릴 거예요. 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런 칭의의 호심경이에요. 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의롭다 하신, 따라해보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그 칭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사탄의 모든 정죄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옷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칭의만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옷을 입은 자는요, 칭의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내게 입혀주신 이 옷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열망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함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그죠? 예. 칭의와 성화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뒤에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먼저는 칭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마포 옷은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이에요. 칭의와 성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옷을 입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거룩과 성결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칭의로 또 거룩의 옷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깨어있는 게 옷 입는 것이고요, 옷 입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저는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꿈을 종종 꾸실 것 같은데 저는 종종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에서요 제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죠? 없어요? 오마이갓. 꿈에서 악몽이에요, 악몽. 그죠? 꿈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막 다 있는데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나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러한 악몽에 시달려서 깰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잠들어 있구나. 내가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으로 알려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깨어있는 게 옷 입는 것이고 옷 입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자, 여러분 이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인다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모으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 건데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쏟아졌다고 하냐면 공중에 쏟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땅에 쏟았다 그러시고요, 또 하늘에 쏟았다, 해에 쏟았다 그러시고요, 또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러시고요, 또 어디에 쏟았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공중에 쏟았다는,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뭘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여러분 사탄을 두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그죠? 바로 그 공중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예.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음성이, 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정말 큰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냐? 되었다. 예. 정확히 번역하면 다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과 함께,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세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다 되었다. 여기서 다 되었다는 무엇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18절부터 20절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이제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산악이 없어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이제 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나라,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시스템, 모든 세상과 권력이 응집된 이 모든 세상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종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의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도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큰 성 바벨론도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좋은 행동도 기억하지만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칭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의의 옷을 어떻게 입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칭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옷 입읍시다. 깨어납시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어서 계속 복음 전파에 힘을 씁시다.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20 리더에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20 친구들이 청계산역에 가가지고 노방전도 했다면서 영상이랑 사진이랑 막 보냈더라고요. 바이올린 하면서 찬양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박수. 네. 우리 20 청년들이요 요즘에 새벽에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새벽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제일 깨어있어요. 또 우리 지난주부터 여름 선교 모임도 시작이 됐죠. 여러분 선교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고 선교 안 가시는 분들도 잠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또 옷을, 의의 옷을 입고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